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후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후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은 처음에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두 가지 장면 다 모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붙잡히시는데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가 보였던 반응 한 가지가 이미 나왔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검과 뭉치를 들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오니까 주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아마 이게 베드로가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 행동을 했던 것 말고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그 관련된 내용이 짧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50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우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다 도망을 쳤는데요. 누가 도망쳤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놓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보면 누가 도망쳤느냐? 제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제자들 안에는 누가 포함되냐면 성만찬할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죽는 한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도 도망을 간 것이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을 때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주님 말씀이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결의를 다졌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 것입니다. 또 방금 전에 칼을 휘둘렀던 제자도 있었죠. 사실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대단한 용기를 낸 겁니다. 왜냐하면 찾아온 사람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거든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무기들도 많이 들고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칼을 뽑아서 휘둘렀다 했으면 나름대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일정 부분은 목숨을 내걸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결기를 보인 것인데, 그러나 그 제자도 결국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붙잡으실 때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본문이 참 안타깝게도 그냥 도망갔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을 한 거죠. 주님을 버리는 행동들을 했다. 그리고 각각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뒤 51절, 52절에 보면 좀 독특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망갈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도망갔는지를 묘사를 해놓았어요. 모든 제자를 설명한 건 아니고 한 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써놓았는데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청년이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옷을 안 입고 호디부를 하나만 두른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처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명확하게 딱 어떤 모습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러 간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붙잡히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붙잡힌다는 생각도 없었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가니까 다들 이제 성찬식도 하고 얼큰하게 술도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이제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동산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아예 자리를 잡고 들어 누웠는데 몸이 열이 날아오니까 아예 옷을 벗어버리고서는 그냥 배 훈이불을 하나 딱 덮고서 그냥 퍼져 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을 이건 이래야 되나 저러야 되나 이렇게 갈팡질팡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베드로만 두른 채로 그냥 예수님 붙잡아 가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를 벗어버리고서는 홀랑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보면 한편으로 보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거 영화로 찍거나 이러면 이게 상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을까? 그러면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한 생각도 조금만큼도 없고 또 주님을 따라가거나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붙잡힌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으면 최소한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최소한 이런 모습은 아니고 옷이라도 입고 뭐라도 단단히 이렇게 잘 끈이라도 조여매고 혹시 도망가더라도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뭔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전혀 눈꽃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보통 때 하는 것처럼 먹고 자고 드러누워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 때에 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또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도 마찬가지. 결국 이렇게 다 되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이 아 우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이전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함께 기도하러 가자.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딴 놈은 몰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딴 사람은 그렇게 신앙을 팽개쳐도 나는 절대로 신앙 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언을 하고 자신을 가졌지만 그러나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제자들의 결심이나 제자들의 화고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이걸 우리가 제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모든 상황이 진행이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다 결판이 난 이후에야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더라. 뒤돌아서서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 되고 말아버린 것이죠. 우리는 결국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붙잡혀서 끌려가시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또 동시에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도 행동하지 못한 채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살았던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처럼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인지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 사건은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잡히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또 뭔가 고민하다가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동할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대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헌신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냥 끝나버렸지만 우리들은 주님 곁에 서 있을 때 항상 제자들과 다른 모습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함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인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 일을 늘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욕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숨어 있는 또내 안에 드러나 있는 제자들을 닮은 모습이 없는지 겸손하게 또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런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보며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순종케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삶 속에서 이모저모로 크고 작은 일들에 주님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